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대학 다닐 때 제가 좋아한 선배 형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 준 선배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이 선배 형이 인사말이 좀 독특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물었어요. 너 살아있냐? 늘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상아가 너 살아있냐? 여러분께 이 선배가 했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살아계세요? 푸석푸석 하듯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 인생 한복판에서 나는 생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향해 살아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나한테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것 아닐까요? 아무개야, 너 살아 있니? 오늘 본문은 대단히 기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먹으라 마셔라. 음식에 대한 말씀이면 괜찮은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당신 자신의 살을 먹고 당신 자신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괴하다 못해서 사실은 끔찍한 표현이지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지금 당신 앞에 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왔는데 오늘 이 기괴한 말씀을 듣고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육체를 채우는 양식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들에게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손쉬운 이해는 이것을 성찬식에서의 잔과 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개신교회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잔을 마셔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본뜻으로 볼 때는 100% 맞는 말씀도 아니에요. 먼저 단어가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할 때 이 몸은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이 살은 헬라어로 사르코스입니다. 몸은 우리 인간의 바디, 몸 전체를 말을 하는 거라면은 살은 그 몸보다 더 세부적인 살점, 프레쉬, 뜯겨진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 맞지 않고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뭘까? 이 기괴하고도 난해한 본문이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이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바짝 달아올라서 그 떡 자기들에게도 달라고 예수님에게 바짝 붙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정리하면은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하니까 무리는 믿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 하고 예수님은 그 표적이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않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고도 먹지 않기에 믿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요한복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대한적십자차를 불러서 헌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혈차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헌혈을 하고자 기다리던 성도들을 헌혈차 안으로 안내했지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헌혈하겠다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다 그냥 그 피를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혈압은 정상인지 질병은 있는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약을 복용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좋은 피가 아니면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내 피가 다른 누군가의 혈관 속에 들어가서 그 피와 같이 섞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혈액형이 같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피가 건강한 피고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이 없이 깨끗해야 받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수혈은 들어가는 피와 받는 피가 내 혈관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 때는 수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를 마시면 이 피는 마시는 사람의 피와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다른 사람의 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살, 썩은 살, 변질된 삶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 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심지어는 토해내기까지 하죠. 내 몸에 잘 맞고 좋은 살이 들어오면 이 살은 물리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지만은 내 위장에서 소화되어 영양분이 되고 그 영양분은 에너지가 되어서 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돼요. 따라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은 네가 나 예수를 네 몸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다. 네 혈관 안에 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며 네 몸에 나 예수의 살이 자라가게 하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는 느낌이 좀 다르지요.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게 뭐냐? 믿겠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것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교리에 대한 신념이나 진리에 대한 확신을 뿜어내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피가 내 안에 흘러서 나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믿음은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지적 동의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성도님들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 이거 지적 동의예요. 둘째가 인격적 신뢰예요. 그 주님을 이제는 신뢰하여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셋째가 전적 헌신이에요. 신뢰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따르기 시작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 이거 전적 헌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에 가장 보배 같은 믿음의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완전히 연합해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영적 연합을 말할 때 믿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쫓아왔던 무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가 진정 살아있느냐? 이들은 생각하지요. 아, 그럼 우리가 살아있지, 우리가 죽어있나? 뭘 더 살라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은 겉가죽만 살아있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죽어있다는 것을 아직 몰라요. 죽어있는 줄을 모르니 본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며 영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바이오스, 비오스예요. 요거 육체의 생명입니다. 태어나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기까지 심장이 뛰고 혈관 속에 따뜻한 피가 흐르며 몸이 움직이면서 갖는 생명.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루 세 끼에 밥을 먹어 영양분을 보충하고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돈을 몽땅 다 쏟아붓기까지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생명 소중한 거예요. 이 생명에 문제가 생길까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채우는 것으로는 이상하게도 행복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회사원들이 토요일 되면은 속이 허전해지니까 자기 보상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닌대요. 이 경기도나 이 서울 근교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시간 지나면 또 허전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두 번째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생명. 영적 생명. 조회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생명 채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조회, 영적 생명, 요한복음에 무려 36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이지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생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져가요. 쌓아두지 않아도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 아시고 때가 되면 살피시고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 끝이 두려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노권사님 한 분이 한 보름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놓아주시면 안 돼요? 기도해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한테 약속했는데 저를 좀 풀어주셔서 그 약속 안 지켜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는 천국을 가고 싶대. 먼저 간 아들이 그렇게 그립고 한참 전에 떠나보냈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대요. 천국 가면은 헤어지고 떠나보냈던 인연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눈빛이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던져주는 암울함이나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이 소망 가운데 믿어지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려면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통째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제 삶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제가 가슴이 부풀어 있거나 벅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에 뭐가 빠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찾아왔더라고요. 아까 그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분은 지적 동의는 명료해요. 인격적 신뢰도 가끔 해요. 전적인 헌신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도 하고 봉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물었어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으로 진정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내가 벗었으며 부끄러우며 죽어있으며 보지 못하며 나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서 그저 예수 믿는 경로로 갔지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도전도 기회도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직면하는 기회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고 가슴과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한 번도 도전된 적이 없었던 거지. 주님의 생명이 살과 피가 되어서 이 사람 안에 흐르지를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볼 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붙잡고 사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살살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흘러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 연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사모하면서 갈구할 때 네가 믿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요, 이 사람 안에는 자기가 변했다는 증거가 명료해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찾아와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믿고 있다는 증거가 자기 안에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37살 된 목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 인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온갖 열등의식에 반항감에 세상에 대한 원망에 가득 휩싸여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질이나 하고 인생 두드리면서 살아야 하나? 내 부모는 왜 내게 이 정도의 인생밖에 남겨주시지 못했을까?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어둡게 바라보니까 그 삶에 소망이 찾아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작은 교회의 건물을 보게 돼요. 왠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꼈다고 나중에 수례를 했어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래, 내가 죽어 있었었구나. 나는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구나. 마음에 강력한 열망이 올라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예수님을 가슴 전체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 살과 피를 그때 먹고 마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모토가 자기 일기장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행복한 목공이 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하니까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연히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일하던 이 공장을 직접 인수해서 소유주가 되었어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는데 55세가 되던 해 그 모은 돈을 교회를 짓는 데 드리고 자신은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에드워드 모터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첫날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 쫓아 가버나움까지 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쫓아 인생 가버나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오래전에 정리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이 계속 또아리를 틀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가슴 속에 솔바람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거 나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은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을 보면 내 눈빛은 너무나 쓸쓸해 보이고 황량해 보인다는 것 알잖아요. 저는 한 청년이 저에게 했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직 꽃도 피어보기 전인 청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듯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황량해 보였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눈빛 속에 절규가 있었다고 봐요. 이 쓸쓸해 보이는 이 눈빛으로 사는 것 싫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살아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온갖 잡스러운 것을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아직 길러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자꾸 등을 떠밀지 않나. 내 자신도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한데 교리와 온갖 진리의 파편으로 들이대고 이건 믿으면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믿음을 지극히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뺀 예수님의 뼈다귀 전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나. 오늘날 목사 중에는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념과 결합해 있는 기독교를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몰고 가지를 않나.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속여서 교회를 교회 우상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릇된 허위의식에 빠지게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원초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려면요, 벗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보기 위해서는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살려면 내가 죽어 있다라는 내 영혼의 해골 같은 실체에 맞부닥쳐야 돼.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으면 본능상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었으며 애술고울 골짜기에 해골 같은 인생을 솔직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신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는 이때까지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자기 안에서 깨달아지고 인정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꽃 피울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영혼은 내 자신의 벌거벗은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거짓말이에요. 세모난교회 등록자의 거의 50%가 30대, 40대, 요즘은 20대들이 얼마나 등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직업으로 채우고 먹는 걸로 채우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달콤한 소망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거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결국은 내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겠다고. 근데 교회는 그것을 줄 생각도 안 하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히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저 덮고 싸매고 아우려겠다고 하면서 상처만 더 곰게 만드니 시간 지나서 교회는 능력이 없네.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네.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솔직한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죽어 있다는 것 인정하냐? 네가 이때까지 종교 생활했을 뿐 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건 너 인정하고 있니? 네 직분이 네가 목사라는 것이 네가 장로이고 항정적이라는 것이 네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는 인정하고 있니? 예, 주님, 인정해요. 제 영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온 생명의 떡이다. 너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네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며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에드워드 모토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묵상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 말씀에는 주님이 자기 다짐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들어가서 나는 철저히 녹아지며 썩어지며 분해되며 없어지고 내 생명된 영양분의 에너지가 네 안에서 구석구석 네 살과 피 속을 흘러들어가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볼 때 자기 스승 33년의 공생에는 매일매일이 최후의 성찬이셨어요. 스승의 인생 전체가 받아 먹으라, 마시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삶 전체였어요. 그야말로 성례전적 삶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공관복음서처럼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간 살이 되고 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 들어오셔서 그 살과 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생명의 영양분만을 온전히 공급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당신 자신을 완전히 갈아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으로는 다 담아지지 않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네가 이제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내 세포와 유전자에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가졌던 종교 생활의 허위, 그거 벗어 던지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자기 호의에 빠졌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성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자체에 부딪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놓쳐버리고 때로는 교회라는 제도 안에 전통이라는 틀 안에 있으며 내가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요한복음은 흔들어 깨우며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밝히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때로 힘들어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황량하고 쓸쓸한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영혼은 알고 있으며 내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지긋지긋한 쓸쓸한 인생 이제 종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몸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며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